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설교문은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약속에 두지 않고 도리어 우리의 상황이 두는 경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시대가 암울하고 힘들 때, 또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도피하기 위하여서 천국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죽음 이후의 천국들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눈물이 없는 곳이기에 이 세상을 고통을 피하는 곳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조금 여유 있고 풍요롭고 또 평안하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삶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풍요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셔서 가져오실 그 나라에 대하여 관심을 잊어버립니다. 주님이 가져오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생각을 잊은 채 이 세상의 풍요에 빠져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고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주님이 완성하셔서 아버지께 바칠 그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통만 없는 곳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며 또한 그곳은 참 에덴의 회복의 장소이다라는 사실도 인식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생각할 때에 야훼께서 성경 전체에 걸쳐서 거듭 반복하는 놀라운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만을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생각할 때에 우리가 초점 맞추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정당한 말입니다. 즉 우리는 언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위탁관계를 생기게 하는 협정을 두고서 언약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또한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성경이 강조하는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그 측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었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거듭거듭 반복되어졌던 그런 약속입니다. 적어도 부분적으로 400년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성취된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영원한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실한 그런 약속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약의 표가 바뀌었습니다. 곧 할례가 세례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약속, 나는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로 그렇게 확장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땅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국한되어져 있었는데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먼데 있는 자손들까지 언약을 맺는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땅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나안 그 땅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모든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는 우리가 오늘 유대인들, 즉 유대인들에게 가나안, 유대인들만이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모든 아랍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야 하고 그 지방에서 쫓겨나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심지어 불신 유대인들보다 더 오늘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땅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세상에서 신약의 신자의 위치를 묘사할 때 추방된 자들, 순례자들, 나그네로 묘사하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장 1절에서 이런 표현을 읽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우리가 여기서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라고 말합니다. 장차 올 그 도상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곧 하나님이 가져오실 그 처소를 고대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야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하도록 주시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땅을 상속받을 그날을 고대합니다. 우리는 그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날들을 고대합니다. 저는 창세기 17장과 히브리서 11장에서 다음과 같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약속은 땅의 소유를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로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약속의 땅입니다. 둘째, 성취된 땅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첫째, 약속의 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소유한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하나님의 계획에 관해 우리가 읽는 첫 번째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거기서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이 오늘 이스라엘에 불리는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야훼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7절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한편으로 야훼께서 여기에서 새로운 것을 약속하십니다. 곧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당신의 특별한 백성이 되도록 택정하셨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사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한 이 땅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태초의 이래로 어떻게 이 세상에 일하셨고 일하고 계시는가라는 상황에서 이 땅을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첫 번째 장들에서 에덴 땅, 야훼께서 아담과 하와를 두신 동산, 야훼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시고 그들과 거니신 동산을 묘사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과 좋은 땅으로서 그 주변의 땅, 네 강이 흘러나오는 물의 근원을 가진 땅, 금과 베들레헴과 호마노를 가진 땅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하는 죄를 지어 에덴 동편으로 이제 추방되었습니다. 야훼의 임재로부터 쫓겨나고 저주를 받을 땅, 가시가 엉겅퀴가 자랄 땅, 고통과 슬픔이 있는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야훼께서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떠나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맨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진 직후에 야훼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위한 소망의 약속, 미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더불어 야훼께서 특별히 영토, 특별한 방법으로 다시 한번 당신의 백성들과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에덴일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죄가 가능하게 되었던 길을 여전히 가로막고 있었으므로 에덴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에덴과 같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철과 동이 있는 땅, 모든 사람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 땅을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 땅을 야훼께서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이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 땅은 단순히 살 장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될 때 풍요롭고 정말로 좋은 땅이다, 살 땅이다, 살 수 있는 땅이다 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저 이스라엘 지역의 멋진 땅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어떤 농법을 개발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개발하는 그런 땅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언약 안에서 살 장소이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살 것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자들, 하나님의 언약에서 돌아서는 자들은 잘려질 것이다 라는 그런 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이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7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좀 더 넓은 땅을 밟고 싶지 않습니까? 더 멀리 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멀리 밟았는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멀리 가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는 종과 횡으로 걸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창세기 15장 8절부터 21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갑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그 땅 자체를 위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야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이 땅에서일 것이고 야훼께서 당신의 백성을 복을 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야훼를 섬기는 것이 이 땅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생각할 때 단순히 땅만을 생각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는 창세기 17장에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봅니다. 7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고 할례를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와 내 후손과 내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주시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인 것입니다. 야훼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과 함께 언약 안에서 사는 것 그 모습을 생각하며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약속에 관한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종과 형을 행하였던 그 모든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가나안 땅은 자기 아내의 무덤밖에 없다. 막벨라 굴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땅값을 완전히 주고 지불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땅은 그 땅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대에게 주어진 약속이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이 땅이 정말로 가나안 땅처럼 되어져야 하고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이 교회에 대한 약속, 주님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그 약속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만 맺은 것이 아니라 우리 유대의 대대의 언약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쉽게 실망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쉽게 좌절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이 없는 그 땅을 선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죄를 제거해버리는 그 상황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언약은 그렇게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언약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과 맺어진 그런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에이 하나님 언약이 거짓이네 하나님이 왜 안 지키셨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언약을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불안한 것이잖아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볼 때는 적어도 아주 작은 땅 하나 동굴 하나 얻는 정도에 거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엄청난 약속이 있을지라도 가나안 땅은 결코 다른 에덴일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은 결코 참된 안식의 장소일 수 없고 완전한 축복의 장소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에 풍요가 생겼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킨다 그러더니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의 위험한 불안한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그 약속은 분명히 성취하시고 그 약속은 언약의 내용대로 지켜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만약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거짓말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범죄하여도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여도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을 듣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삶은 필요 없고 오직 믿는다고 말하면 구원받는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언약의 방식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은 우리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그 언약에 신실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오니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 저희는 그럴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만 언약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있었고 그래서 애굽으로 아브라함은 내려갔습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가나안에 거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거주할 수 없어 분리해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능력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유심히 보십시오. 돈이 없어서 그 땅을 못 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위험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권세는 굉장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힘은 놀라웠습니다. 나중에 그 땅에 다섯 부족들과의 전쟁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함께 롯과 함께 거할 수 없을 만큼 거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이 말은 단순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롯과 아브라함이 분리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또 한 번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과 롯이 있고 곧 두 가족이 있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그들을 견딜만한 그런 땅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의 숫자가 땅의 티끌처럼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의 숫자가 하늘의 별처럼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특별한 땅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현재 아주 작고 약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브라데 강, 이집트의 강 북쪽까지 전체 땅은 전 세상의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고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와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큰 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어진 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가나안 땅을 생각할 때에 그 땅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 정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 후손들에게 여러 큰 땅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말하면서 여러 민족이 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이 약속은 나중에 우리가 본 것처럼 12장의 약속은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성취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은 이미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큰 땅이었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즉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실제 땅 부분이라는 점에서 가나안 땅은 그렇게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아진다면 그들은 서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신자들이 모두가 이스라엘 지역에 다 몰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다 몰려있다.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0장에서 읽는 문맥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관해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고 더 나은 것 곧 하늘나라를 바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더 나은 땅을 사모한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산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곧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영위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받을 것입니다. 그 땅은 좋은 땅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있고 흐르는 물이 있는 땅이고 철과 동이 나오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여호수아 시대에 그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를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거쳤다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의 경계는 확장되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리고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안에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평안히 사는 그 삶이 다안에서 부엘세바까지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의 영역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창세기 17장 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언약에서 사는 모습이 어땠는가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뭔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은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곧 이 땅은 에덴 동산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통치 말기에 야훼께 반영하였고 야훼께서 열왕기상 11장 11절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이러한 일도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리고 솔로몬이 죽었을 때 백성들은 솔로몬의 무게멍에를 지웠던 왕으로서 불평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은 이 무거운 부담스러운 짐을 져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은 경건한 왕 통치 아래 사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나라는 퇴보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놀랍게도 이런 사실을 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남이스라엘은 적어도 선한 왕이 6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언약의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 언약의 땅이 그라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언약의 대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저주를 퍼부으셨고 하나님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저주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 땅이 백성을 토했을 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시기에 신실한 남은 자들,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야훼께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당신의 언약적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야훼께서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다시 한 번 더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소수의 사람들, 즉 처음 약속의 땅에 들어간 숫자 중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고 성을 재건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불려지는 그분이 드디어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의 위로가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의 땅을 지나가실 때 이스라엘을 따라 모여든 백성들은 예수께서 로마인을 몰아내고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키리라라고 그렇게 꿈꾸었습니다. 즉 다시 한 번 더 가나안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위에 계실 때 예수님은 지상 왕국을 설립하지 않으셨고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가나안 땅을 탈환하지도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자신은 당신의 형제들 가운데 기업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여러 곳을 다니면서 백성을 목양하시고 가나안 땅에 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설교하시고 예수님의 설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그 가나안 땅,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제 어떤 땅에 오신 것입니까? 주님이 오신 그 땅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지키며 살 그 땅으로서의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더 이상 그 가나안 땅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이유도 없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백투더 예루살렘을 외쳐야 될 이유도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렇게 외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이요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말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자기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구약에서 언약의 하나님 때는 야훼라는 표현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에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 백성들은 누구도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땅에 거할 처소도 없고 정말로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궁극적인 거처로 그렇게 설립하러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 주님은 더 나은 본향, 당신의 백성들이 영원히 당신과 함께 살 땅, 에덴이 최종적으로 참으로 회복된 땅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입니다. 둘째, 성취된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을 위한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부여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약속일지라도 이 약속은 약속의 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3년 동안 땅 위에 걸어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고 가르치신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약속의 땅에서 잘려주셨습니다. 즉 그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을 맞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땅에서 올리워짐으로써 산자의 땅에서 이제 잘려졌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의 죄를 위한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후에 장사되셨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주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에게 돌아가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의 지리적인 경계에 제한되지 않고 전 세상을 아우르기 위해서 그 경계를 넘어선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그렇게 말씀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고 당신의 백성들은 모든 지파와 방언과 나라들 가운데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에게 받은 약속의 땅의 성취를 즐겼던 것보다 훨씬 더 부유한 성취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선교단체가 말하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이 뭔가 의미가 있고 그 예루살렘, 지리적인 예루살렘이 뭔가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더 부유한 땅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동대학에 있는 친구들 기억하십시오. 아직도 그 안에서 어떤 교수님들은 백투데 예루살렘을 절개 외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구약에 머무르기 싶어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이제 우리 가운데 사라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땅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8절에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1948년 현재 이스라엘의 국가가 설립되었고 1967년 6.1 전쟁 예루살렘이 유대 통치하에 있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비록 그때 이래로 평화가 없고 유대인들과 아랍인 사이에 전쟁이 계속될지라도 말입니다. 많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유대인 편으로 달려가서 이 땅은 유대인들의 것이고 이 땅에 대한 상속권이 그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하에 있는 그 땅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생각의 초점들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까? 신약은 이렇게 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온 세상으로 초점을 바꾼다는 사실은 대단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에베소 6장 2절과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은 적어도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져야 될 그런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언약이 되어졌다는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죠.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부요함인지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머무르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머무르면서 살아가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신약에서 민족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고대하지 않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만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의 경계는 그들이 솔로몬 왕의 통치하에 가졌던 그 경계를 이제 훨씬 넘어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 바다에서 바다까지 다스리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이유로 로마서 14장 13절은 로마서 4장 13절은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이 가나안 땅의 우사뿐만 아니라 세상의 우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얼마나 엄청난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 결코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붙들고 있을 수 없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가나안만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오늘날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들에게 눈을 들어 가나안 땅과 지상의 예루살렘을 넘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른 예루살렘 위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구약의 할례라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이 땅에 매달리는 자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오늘날 유대인은 이스라엘 땅에 있든지 혹은 아니든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사는 오늘날 유대인들은 모두 언약 안에서 외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즉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든지 이스라엘인이 아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언약 바깥의 외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유대인 이웃들에게 가나안 땅을 넘어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안내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참된 전도자가 되어졌고 우리가 참된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아직도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무슨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유대인 이웃들에게 또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위대하신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해 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로 놀라운 사명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 사명을 다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놀라운 성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잘 지은 아파트가 생겨집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야, 여기에 좋은 아파트 세워진다? 우리 한번 모델하우스 가보자. 손잡고 갑니다. 혼자 안 갑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델하우스를 바라보고 있고 그 나라가 곧 올 것입니다. 주님이 완전한 세상으로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식, 그 방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자들이 그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정말로 두려운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만났던 그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했다고 해서 감옥 간다고 한다면 누가 제일 먼저 설교할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만약 주님이 가져오실 그 나라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좀 군대적인 용어이지만 초계적으로 바치는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전혀 바라볼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일은 아브라함이 이미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약속을 받았지만 자기 생에 정말 작은 것만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오는 그 땅이었고, 그리고 그 땅에서 그는 정말로 나그네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땅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취하기 위하여서 정말로 투쟁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가 얻은 땅은 아주 일부였습니다. 너무나 미미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 땅에서 나그네이고 순례자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고대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이 믿음의 남자들과 여자들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 관해서 창세기 11장 39,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된 것을 다 받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12장 1절과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에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신을 위해 가진 땅과 집과 삶은 우리가 정착하기를 고대하는 집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하늘의 그 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이 땅의 것을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될 곳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도성을 고대하는 흩어진 자들이고 순례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복음이 더 나은 도성, 이 하늘의 본향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를 바라온 우리는 이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된 약속이 참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당신의 약속도 참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가져오실 그 영원한 나라, 완성하여 가져오실 아버지께 바칠 그 나라를 가져오실 것인데 그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곧 새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도성이 될 것입니다. 새 에덴이 될 것입니다. 더 부요한 그런 에덴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에덴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에덴보다 더 낮게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물을 상속할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이 약속은 영원히 참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 약속을 보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이 약속의 성취를 보십니까? 하나님이 가져오실 그 영원한 도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셔서 아버지께 바칠 그 영원한 도성을 보십니까? 그 새 예루살렘을 보십니까?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완성된 하늘의 도성을 고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아멘.